9월 1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게이트에 맞서 야권에선 국정원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왜 밟냐며 본인이 나서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불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과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술 마신 적이 없다며 아는 게 있으면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연일 윤 전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내부 총질을 자제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사퇴 뜻이 완강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대선은 종로 대첩을 함께 치르게 됐는데요. 뜨거워진 민주당 경선, 어젯밤 TV 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었죠. 명락대전부터 추락대전까지 그야말로 치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청와대에 손준성 검사 비호 세력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3명이 탈락하고 모두 8명의 후보가 문턱을 넘었는데 내일부터 토론회도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기성 정치인에 기대면서 국민의 기대가 식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나 홀로 서겠다고 했습니다.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승부수를 띄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채커, 박막커, 류실장, 조맨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수시로 속보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채커는 연락 없어요?
아직 한 통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정치부의 자체를 안 보는 모양이군요. 자, 최채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실장, 사실 이제 술을 마셨는지 함께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사실 그 부분을 놓고 다투는 게 조금 좀 이례적이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의 반박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재차 재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박지원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기억력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은 다 기록을 해놓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본인은 다 기록해놨고 술 마신 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윤석열 전 총장도 언론 인터뷰에서요, 상당히 세게 박지원 원장을 또 비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박 원장이 이성을 잃었다면서 상가집 등에서 몇 차례 마주친 게 전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국정원 앞으로 갔다는 거죠?
네, 김기현, 하태경 의원 등은 오늘 하태경, 조태용 의원 등은 오늘 박지원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국정원에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원장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수사 속보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고발장 작성 에 관여한 검사를 사실상 특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관련 수사가 대검과 공수처에서 동시에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아직은 이제 감찰 조사지만요. 이따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규진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에 어제는 한미일 북핵 수석회담이 있었고요. 오늘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관련해서 청와대도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관련 소식들 포함해서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의 주요 뉴스를 톱파보는 뉴스픽5. 네, 오늘의 픽 바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픽은 풍짝 맞는 북중 그리고 오경미 인사청문회, 코너 멀린 카카오, 다시 수도권 비상, 그리고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픽은요, 쿵짝 맞는 북중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이어 어제 한미일 북핵수석들의 외교회담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우리 왕 위원이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과 12일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일본과 연속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졌죠. 오늘 왕이 부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앞서 먼저 만난 정의용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왕 부장은 한국과 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이웃이라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조한시
搬不走的劲敌，同时也是离不开的伙伴。
네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 확대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원하는 것, 꼬일 대로 꼬인 대북 문제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였죠. 반면 중국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지려는 의도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듯합니다. 그런데 한중 외교 회담이 벌어지고 있을 시각,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북한이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너무 많은 건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올해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무력 도발에 나선 건데요. 북한은 오늘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요,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글에서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을 우리 인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의 핵시설 원자로가 재가동 조짐을 포착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재가동되면서 핵폭탄의 원료로 쓰이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생산하는 듯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What is clear is that this program is continuing contrary to the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is growing. And this is clear.
오늘 회담이 끝나고 나서요, 기자들이 왕이 부장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 부장의 대답은 통상적인 군사행동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을 은근히 옹호했습니다. 어쩌면요, 중국이 불편해했던 한미연합훈련을 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북한과 중국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서로를 향해 마치 풍짝을 맞춘 듯한 모습. 실망스러운 대답이지만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시연대는 이미 한미일, 한미, 한중, 대북 모두로 전선이 넓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거리두기식 다자 외교가 아닐까요? 두 번째 뉴스픽, 코너 몰린 카카오입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가 일부 사업을 철수하고 5년간 상생기금 3천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다.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카오가 내놓은 사회적 책임 방안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택시업계와의 상생, 그리고 골목상권 침해 사업 철수, 그리고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의 목적 변경입니다. 갑질 논란이 있었던 택시 스마트 호출 서비스는 아예 폐기하고 기사들의 요금제 가격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꽃배달 등 골목상권 사업은 전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동종이 조사를 받고 있는 K-큐브 홀딩스의 목적 변경입니다. 이 회사요, 저 김 이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카카오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카카오가 K-큐브 홀딩스와 관련된 자료를 고의로 빼내거나 허위로 낸 정황 등을 파악했다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요.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추린이 여러분들, 주식 어린이 여러분들 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김 의장의 발표 이후 그동안 장중 5% 넘게 떨어졌던 카카오 주가 급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사야 하는지 물어보면요. 글쎄요. 개미들이 지켜봐야 할 뉴스 더 있습니다. 독과점 논란으로 인한 플랫폼 사업 규제 여론 여전합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앱마켓 사업자의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고도 경고를 단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의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러한 비판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에 김 의장 반드시 부르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수수료 문제, 종사자들의 임금 체불 등 노동 문제까지 걸려있는 사안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김 의장이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건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 김 의장은 카카오의 비상생적인 확장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상생적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상을 지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시정하시겠어요?
스타트업에 아이들 도용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사한 사례가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아이디어를 도용하면서 이것을 포식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상식 철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경쟁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인정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사용자가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인기 얻은 카카오,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한 뒤 10여 년 만에 계열사 118곳을 넘어선 대기업이 됐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 사업에서부터요, 미용실 사업까지 합니다. 우리 뉴스픽 팀들끼리 오늘 회의를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카카오가 이런 것도 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야말로 문어발을 넘어서 진해발식 확장을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인 이 라이언. 이 라이언을 붙이면 아무거나 팔아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출시 첫 해부터 라상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라상무 너무 잘 나가서 2017년에 라전무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액션! 컷!
라이언 같은 스타가 되고 싶니? 방법을 알려줄까?
스타가 되고 싶으면 기초부터 튼튼해야 돼.
글쎄요, 방금 보신 영상 보면은 뭐 마치 인성 논란도 불거질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인터넷에는 카카오가 이제는 뭐 다른 상품들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이 옳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가시는 길 편하게 모시는 건 좋은데 약간 섬뜩하죠. 물론 저도 카카오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창업자 김범수 의장,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입니다. 작년에 카카오는 10주년을 맞아서 라이언 대 브라이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라전무님께서 김 의장을 보면은 영화 스파이더맨 속 바로 이 대사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But just because you can beat him up doesn't give you the right to.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과연 우리는 이 카카오의 이번 상생 방안으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카카오 행보 혁신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과연 큰 힘에 맞설 책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브라이언, 김범수 의장의 답변도 들어보시죠.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갖는다면 확실히 더 나은 세상이 되는데 좀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 픽은 매일 짚어보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2,080명으로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다가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수도권 확진자 비중 80%를 넘겼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80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기양이 예정된 가운데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방역당국도 추석 기간 모임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방역조치를 좀 조심스럽게 완화시켰고 그러한 영향에 의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상환 만기가 이달 말에서 내년 3월로 6월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로 피해 금융 지원을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계획된 대출 프로그램이었는데 두 차례 연장 끝에 이달 말 만기를 앞두고 있었죠. 현재 만기 연장된 대출액은 모두 210조 원이고 원금 상환 유예액은 12조 원, 이자 상환 유예액은 2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 및 금리 인상 기조에 금융당국이 보조를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을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픽 보시죠. 예, 지금 국회에서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 후보자는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목된 여성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전북 익산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시간을 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오 후보자는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3년 뒤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신고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또한 남편이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평소 식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해 충주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변호사 사건 수임은 남편이 속한 법무법인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오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이 된다면 우리 여성 대법관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뉴스픽입니다. 아직 안 왔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냐면요. 바로 제14호 태풍 찬투입니다. 찬투는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꽃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제주 서귀포 남서쪽 바다에 머물고 있는 찬투는 시속 8km의 속도로 느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기압이 975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280km,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우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까지 서귀포 남서쪽으로 서서히 북상하다가 모레에는 북동쪽으로 틀어서 제주 남부지역 인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오기도 전인데 간접 영향으로 이 이틀간 한라산에는 678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모레 제주를 근접하고 난 뒤에 오후 3시쯤 부산 앞바다를 거쳐서 일본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중 어떤 보도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들어가서 같이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죠. 뉴스체커 최규진이었습니다.
네. 자,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요, 오늘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서 또 여야가 맞붙었는데, 아무튼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뭐 전반적인 속보는요, 이따가 상황실에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저희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보통 이제 SLBM이라고 하잖아요.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와요. 들어온 그런 속보고요.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을 해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첫 번째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영국 등으로부터 카운팅을 하면은 우리가 일곱 번째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성공한 그런 나라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북한을 거기다 이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은 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북한은 이제 바지선에서 발사한 건 확인이 됐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잖아요. 잠수함이니까 이제 몰래 바다 밑에 가서 뭐 어디든 이제 좀 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보통 게임 체인저라고 많이 불립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고 하고요. 직접 이제 시험하는 데 가서 참관을 했다고 하죠. 자, 앞서 이제 최채커가 얘기했지만 북한이 오늘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SLBM 시험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이어서 해보고요. 자, 오늘 이제 외교안보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고 북한이 이제 중국 왕이 부장과의 이제 외교회담이 있는 당일에 이제 미사일까지 발사했잖아요.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늘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에서는 오늘 오후 12시 34분과 12시 39분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합참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또 고도는 660여 km로 탐지했다고 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25일 이후 약 6개월 만인데요. 지난 11일과 12일에 발표한 순항미사일과 달리 핵탄두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NSC 국가안전부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방부와 외교부를 포함해 관계 장관들이 참석을 했고요. 서훈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는데 순항미사일 관련 그 현안 보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쏜 시간이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외교회담이 이제 진행되는 그 시간이었죠. 일단 왕이 부장은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군사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뭐 정확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정의용 외교부장이 이 얘기를 먼저 꺼냈고 관련한 논의는 뭐 했던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비난을 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신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보도했는데요. AP통신은 북한과 미국 간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무기고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고요. 이제 경제 분야잖아요. 이제 카카오 관련 언급도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정부질문 사흘째인데요. 오늘 경제 분야가 주제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카카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감독을 시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을 받을 수 확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게 없는지 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선 살펴보고요.
자, 코로나 관련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2천 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비상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그 수도권의 확진자가 전국으로 이제 확진이 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흰색 방호복에 투명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쓴 간호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간호사들은 오늘 오전 674장의 사직서를 들고 서울시청 앞에 모였는데요. 674는 코로나 발생 이후 서울대병원과 보람의 병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에서 사직한 간호사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간호인력 기준을 신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결혼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은 오늘 정부의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하면서 웨딩카 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22대의 웨딩카에는 못 참겠다, 결혼 좀 하자 등의 문구가 붙어있었는데요. 흰 원피스를 입은 예비신부가 1인 시위에 나서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에서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는데요. 이들은 결혼 직장의 규모와 면적은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인원만 제한하는 것은 하객이 없어도 200, 300명의 식대를 내야 하는 최소 보증 인원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최채권, 오늘의 원픽은 뭘로 골랐어요?
네, 저는 오늘 그 안보나 국제 이슈를 그동안 했으니까 오늘은 정치사회 이슈를 좀 꼽아볼까 합니다. 카카오 문제를 좀 꼽고 싶은데요. 코노물린 카카오, 공정위는 김범수 고발 가능성.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서 쟁점.
고발 사직 의혹을 둘러싼 전선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죠. 그만큼 속보도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박지원 국정원장과도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국회 상황실에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다뤄야 할 이슈가 점점 늘어나서요. 오늘은 휴가 간 신체컬을 생각하면서 고발 사주 뉴스 픽5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고발 사주 뉴스 픽은요. 윤석열 대 홍준표, 또 윤석열 대 박지원, 그리고 공수처 대검은 지금 장모 대응 문건도 그리고 여야 공방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발 사주 뉴스픽은 윤석열 홍준표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의 식사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하고 있죠. 공수처에 이 세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동석자로는 홍준표 캠프의 이필영 본부장이 지목이 됐습니다.
저도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네, 이필영 본부장은 이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을 하면서 당일 카드 내역과 CCTV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알리바이를 댔는데요. 박 원장과 조 전 부위원장도 앞서 동석자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식사 자리인 모 호텔에 국정원의 안가가 있다면서 안가로 이동해서 세 사람이 동석했을 가능성까지 오늘 제기를 했는데요.
식사는 뭐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식사 이후에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안가로 이동했는지 여부 또 이동을 만약에 했다면 네네. 그 안가에서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야당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네, 이 국정원 안가 접촉도 진실 규명도 좀 쉽지가 않은 곳이죠. 말 그대로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 커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캠프 의사가 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됐다는 거짓 소문을 윤석열 전 총장 측이 퍼뜨리고 있다면서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라고 어제 말을 했었죠. 오늘도 참 딱한 사람들이다. 치사하게 하지 마라. 당당하면 숨지 말고 사내답게 대처하라 라고 썼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 저희 캠프 관계자를 허위적시하는 것 자체가 네네.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정치 공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후배로서 네.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네, 홍 의원은 나아가서요.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응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한 당내기구 공명선거추진단이 윤 전 총장을 감싸기에 바쁘다라고 한 겁니다. 본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예. 저러다가 고발 뭐 사주 의혹 거기에 당이 인벌부가 돼버리면 나중에 당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후보님한테도 피해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본선에 우리가 고발사수 사건에 공범이 돼버리면 본선에서 우리가 타격이 크죠.
네, 이 홍 의원은 공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결론을 이미 예단하고 있는 듯하죠. 윤 전 총장을 연일 신랄하게 비판하는 홍 의원,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배경에는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좀 승부를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아지더라도 윤석열이 만약에 꺾인다면은 자동으로 나한테 오는 것이다.
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잘 정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선 관리에 책임이 있는 이 대표, 의혹 제기는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윤 전 총장 측과 좀 더 거리를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상대 캠프의 인사를 지목해서 이제 사실 언급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고발도 이제 사실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캠프 이름들이 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게 뭐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당내의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네, 다음 이 고발 사주 뉴스픽은요. 윤석열 대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캠프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 사주 프레임으로 맞서는 모양새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캠프에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 모의를 했다. 뭐한 말도 안 되지. 본질을 버리고 왜 박지원으로 감량하냐고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네, 조 전 부위원장은 이 박 원장과 윤 전 총장 이 친분이 있는 걸로 알아서 상의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박지원과 윤석열 갑분 친밀감 진실 게임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 원장은 윤 전 총장과 이 검찰총장 시절에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인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 원장은 윤 전 총장 관련 비위 의혹,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본인이 터뜨렸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윤 전 총장은요. 사적이든 공적이든 박 원장과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면서 뭐 관련해서 말할 게 있으면 빨리 좀 다 털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뜻밖의 이 술자리 공방이 벌어진 건데 박 원장은 또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다. 나한다 수첩에 적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뜻밖의 이 브로맨스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박 원장이 뉴스버스의 제보에 개입했다는 근거로 조 전 부위원장과의 식사 전날 지난달 10일이죠. 그날 계량의 텔레그램 캡처가 그날 밤에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첫날 그 조성은 씨가 100건이 넘는
106건.
그, 예, 106건 뭐 110건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 그 스마트폰에서 이 관련 자료를 전부 출력해서 그것도 밤늦게 말입니다.
네, 민주당에는 이 캡처 여부를 어떻게 알았느냐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기사의 캡처 사진을 보면 이 국민의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 전 부위원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조 전 부위원장이 다 국민의힘에 줬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입수를 했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대검이나 공수처에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저게 국민의힘에 어떻게 입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예.
저 자료가 만약에 출처가 대검이라고 한다면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검찰 내에 윤석열 후보자 내지는 검찰 출신과 연락을 하고 있는 친윤 윤석열 세력 혹은 뭐 특정 정당 세력 이 있는 거 아니냐,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윤석열 게이트냐 박지원 게이트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은 어떨까요? 리얼미터 조사한 결과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라는 야권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은 42.3%고요. 공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여론은 43.7%로 팽팽한 모습이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18살부터 50대까지는 모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고요. 60대 이상은 공감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픽 공수처 대검은 지금으로 넘어가서 수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손준성 검사 어제 또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살펴보면요. 이 고발장 작성 한 적 없고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 결코 없다라고 한 겁니다. 지난번 첫 번째 입장문과 이 내용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공수처 관련 대목이 더해졌습니다. 국정원장을 포함한 이 국정원장의 개입 의혹을 포함한 수사를 요구를 했고요.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건 윤석열 캠프와 개를 같이 하는 모습으로 읽히는데요. 고발장 작성, 손 검사는 이제 안 했다는 거죠. 일단 대검 감찰부에서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제3의 검사 압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손 검사는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조 전 부위원장에 전달을 했지만 이 고발장은 당에 전달이 안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당내에 또 다른 전달자가 있을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가서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 전 부위원장은 이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신분이 노출되는 게 끔찍해서 삭제했다라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이 휴대전화를 바꿨고요. 지난해 4월에 비해서 손검사의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고발장 등 자료가 손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조 전 부위원장으로 전달된 이 경로 등을 확인하는 것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으로 갈까요? 장모 대응 문건도인데요. 검찰발 새로운 문건이 등장을 했죠. 윤 전 총장 재직 당시의 대검이 장모 최 씨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최 씨는 장모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문건에는 투자자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죠. 검찰 내부 정보, 특히 윤 전 총장 관련 진정 사건의 경과도 문건에 담겨 있었다는 보도 오늘 새롭게 나왔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한 이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라면서 이 문서가 대검발 문서의 가능성 무게를 두었습니다. 문건의 형식이나 근거에 대해서 초동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이 문건이 언론과 국회 대응을 위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고 통상 업무일 뿐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번 고발 사조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계속적으로 이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 스크린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 검찰총장 측에서 그것을 이제 반격하기 위해 있던 어떤 가정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네, 마지막 다섯 번째 픽인데요. 여야 공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고발 사조 의혹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언급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는데요.
검찰권의 완전한 사유와 검찰 조직의 완벽한 하나회 같은 충격적인 실체가 고스란히 확인된 꼴입니다. 공수처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고발 사조 의혹 손검사와 김 의원 간의 문제로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당내 조사가 끝났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신에 공수처와 국정원의 개입을 문제 삼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둘 간의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선에 공수처가 개입을 하고 네. 국정원장이 왜 이 일에 등장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따지는 거지.
네, 진실은 이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박범계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검은 아직 진상조사를 수사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대검이 사건 관계인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또 USB 등을 확보했지만 난관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날이죠. 윤 전 총장은 당 안팎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경선 소식은 조금 이따 주민에서 전해드립니다. 고발 사주 뉴스픽5로 전해드린 오늘의 국회 상황실 제1픽은 이겁니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홍준표 박지원과 각세우는 윤석열.
오늘 관련 속보가 많아서 뉴스픽5 형태로 유 실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픽5를 오늘 두 번 다루니까요. 아, 그럼 아직 뉴스를 풍부하게 그런 다루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집에서 정치부에 보고 있을 신체커가 아주 흐뭇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보고는 있겠죠. 일단 그렇게 믿고 갑시다. 자,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얘기를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아까 이제 홍준표 윤석열 후보 간의 신경전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세 사람을 캠프에서 쫓아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석자로 제목됐던 게 이제 이필영 본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필영 참모가 오늘 알리바이 증거를 다 공개했다면서 허위 정치 공작을 한 국회의원 2명, 또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 변호사 이렇게 3명을 쫓아내면은 용서를 할 거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형사 처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알리바이를 이제 공개했다고 했는데 오늘 앞서서 이필영 본부장이 당일, 그러니까 8월 11일에 카드 내역과 CCTV 영상 등을 다 공개했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본인의 일정을 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면서 박지원 원장은 뭐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글쎄요, 뭐 세 사람을 캠프에서 퇴출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요. 최채권,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얘기는 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정원 앞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보위 소속 하태경 조태용 의원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니라 제보 사주 의혹이라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항의 방문한 겁니다. 당시 박 원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의원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 의원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박 원장 발언을 보면 이성을 상실한 수준입니다. 민주화 이후 국정원 역사상 대놓고 정치 개입 발언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내동댕이 치고 조폭과 같은 공갈 협박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이제 정윤의 문건을 폭로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있잖아요. 이번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본인이 폭로했던 정윤회 문건과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진행되는 과정이 판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의 핵심 쟁점이 비선실세,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인데, 비선실세 폭로 문건이 외부에 공개된 경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물타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건 자체의 진위 여부에는 형사부 검사 한 명이 배당이 됐고, 문건이 왜 공개됐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는 데는 특수부 한계부 검사 6명이 붙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서도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에 초점 맞춰야 하는데 제보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인데, 제보자 문제를 공격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말 그대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대검에서 장모와 윤 전 총장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억지로 까는 억가가 아니라 스스로 까는 습가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검을 불법 정치 공작소로 만들고 가족 측근 무료 변론사무소로 만드는 이 윤석열 후보를 감싸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오늘도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보자인 조성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올해 33살인 조 전 부위원장이 재기발랄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이 여러 차례 당적으로 옮기긴 했지만 마지막 당적은 미래통합당이고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성은 씨라는 분, 이분의 행보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저는 윤지호가 새로 나타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윤지호 씨의 이 조 부위원장을 빗댄 겁니다. 박 원장과 가까운 점을 들어서 국정원 비밀 요원이냐고도 했고요. 고급 승용차 사진을 올리고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산다면서 도대체 비용이 어디서 나왔을까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홍준표, 박지원과 각세훈은 윤석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오답률이 줄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도 잘 맞출 수 있을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 마커 답해 주시죠.
아니, 어제 류 실장한테 따로 메신저를 보내서 정답을 알려줬다면서요. 왜 오늘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죠, 반장?
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편애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좀 초겨왔는데 전 벌금형으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벌금형인데요. 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차린 주점에 단속 내용을 알려주고 코스닥 상장사 대표인 정모 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 씨가 건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고 정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윤 총경의 여러 혐의들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정서학대 혐의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 제자를 따돌리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30대 교사 A씨는 자기 반 학생인 B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넌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 거짓말쟁이의 나쁜 어린이라고 말해 망신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B군이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자 옷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어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게 됐는데요.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며 학대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B군의 담임교사만 교체했을 뿐 A씨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발길질 총격인데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던 남성이 뒤를 돌아보더니 서 있던 여성을 발로 걷어차는데요. 피해 여성은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리와 팔 등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여성은 남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며 밀쳐서 이럴 땐 실례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더니 걷어찼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가해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 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두 주자가 맞짱 토론을 벌였는데요. 기본소득 정책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도 통과가 됐죠.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그동안 여러 이슈들을 놓고 수차례 격돌해 왔는데요. 정작 두 사람이 맞붙어 진검승부는 벌이지 못했죠. 어제 그 첫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선공에 나선 건 이 전 대표였습니다.
그분들께 정말로 한 달에 8만 원 꼴의 기본소득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세모녀니까요. 24만 원이죠.
그분은 더 두터운 복지로 도와드리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부자한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늘리자 그러면 이게 복지의 함정이라 그래가지고 늘릴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으로 시작된 논쟁은 재난지원금 문제로 옮겨 붙었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정답이 없죠. 다만 두 사람의 생각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번엔 이 지사가 먼저 칼끝을 찔러 넣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의 이 정의관념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88%와 88.01%는 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분들의 불만 때문에 저 어려운 분들을 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데는 제가 동의하게 됐습니다.
부자들 이번에 그 상위소득자들, 사실 상위소득자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 이러면 국가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야만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수십 명이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문제를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김포 근처 주민들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그 수익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연 20% 이자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비용 빼낸 다음에 수입 부족하다고 세금으로도 충원 받고 통행료 올리고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하고 국민연금 측의 명예를 너무 짓밟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원래 계약에 따라서 했던 그 대상을 악마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 민주적 지도자의 태도는 아니다.
제가 악마로 뭔 일은 없고요. 이거는 2014년부터 해오던 협상입니다.
검찰 개혁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도 일합을 겨뤘는데요. 말 그대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권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을까?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안에 또 당에서도 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장관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무슨...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그런데 추 전 장관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당은 물론이고 청와대 안에도 손준성 검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냥 묻고 넘어갈 순 없는 문제겠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안에서 검사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면 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뀌어지는 범죄, 거예요?
추 전 장관은 일단 말을 아꼈지만 불똥은 이미 청와대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뭐 사실 뭐 관계보다는 네. 서로 정치적 의혹 공방을 가지고 서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그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이 전 대표가 추 전 장관에게 던진 질문 왜 손준성 검사를 임명했느냐였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권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을까?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추 전 장관이 임명을 유임으로 바꿔 대답하며 스텝이 조금 꼬인 듯 싶기도 합니다. 당장 윤석열 캠프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청와대의 관계부터 밝히라는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 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제 토론회 열띤 공방, 결국은 호남대전을 위한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결의가 남다릅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죠. 당 지도부가 결국 이 전 대표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임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결연한 의지와 그 충정을 존중해서 의원직 사퇴서를 금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는 데 합의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통과됐는데요. 의원직을 던진 이 전 대표의 절실함, 호남 정서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당선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낙연에 대한 절박한 기대감에 부응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전남에서 이기고 광주에서 이긴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전북 지역을 찾았는데요. 때마침 전북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전북의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 전주 시민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대선주자가 누구냐 물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37.8%로 1위, 이낙연 전 대표가 21.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율인데요. 17.5%에 이르는 정세균 지지자들, 이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하느냐? 이 전 대표는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세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후보,
도덕적 흠결로 불안한 후보에게 정권 재창출 안심하고 맡길 수 없습니다. 당장 닥칠 언론과 야당의 수만 건의 무차별 폭로와 검증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전 대표와는 껄끄러운 관계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선전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추 전 장관이 추표추, 추미애 표는 추미애에게 가야 한다며 이 지사를 견제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추 전 장관의 독자 행보, 이 지사에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미애 후보의 약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분량이 줄어든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느냐 안 가느냐는 2위부터 5위까지 총합으로 따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지지층의 성향상 추미애 후보의 지지층은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하고 좀 겹치지 않겠냐.
반면 이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른바 대장동 의혹,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승부수를 띄웠죠.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일부에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다만 이 지사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부분이 좀 있죠.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그 혜택이 돌아간 네. 이익이 돌아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명도 타당한데 네. 신생업체가 네. 그렇게 작은 자본금을 가지고서 네. 막대한 배당 이익을 누리게 됐는가 이에 대해서 좀 아직은 설득력 있는 네. 그런 해명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부동산 특혜 의혹이고 여당 내 대선 지지율 선두에 현직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은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 이 역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재명 지사의 말로 대신합니다.
1억 개의 눈 그리고 귀, 5천만 개의 입을 가진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네,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원장을 이제 추가 고발했다는 그런 속보도 있는데 관련한 내용, 아까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관련한 그런 부분이고요. 내일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회가요,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전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 의회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6,348억 원이 포함된 추가 경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의 도민들도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전망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사직안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는데 이 전 대표가 신상 발언도 했죠, 유 실장.
네, 오늘 그 사직안 가결은요, 재적 의원 209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이 전 대표가 신상 발언을 했는데요.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면서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몹시 송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리를 잃게 된 의원실 보좌관을 언급하면서 잠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의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어제 토론 장면을 봤지만요.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이 손준성 검사 문제로 이제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추 전 장관이 오늘 새벽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죠.
네, 추 전 장관은 한창 개혁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당이 재보궐선거 분위기를 망친다며 장관 물러나라 한다. 그게 정치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를 위해 물러났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런데 당은 끝내 개혁에 실종시키고 선거에 참패하고 거꾸로 장관이 징계 청구로 키워줬다고 원망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제와 해임건의한 대표가 탓을 바꾸려는 프레임 걸기를 시도한다며 이런 걸 정치라고 해야 하나 싶다는 겁니다. 앞서 추미애 캠프는 이낙연 후보의 TV토론 팀장은 윤석열인가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경선전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고요.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오늘 빚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가 이재명 캠프 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전북 도의회 앞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자 A씨가 이재명 캠프 전북 공동본부장 B씨의 뺨을 때린 겁니다. 당시 도의회에선 이 전 대표가 참석한 전략회의와 이 지사 지자들의 기자회견이 겹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A씨는 이 전 대표가 회의를 하던 시간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은 한 노인이 욕을 퍼붓더니 다짜고짜 B씨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진검 승부, 추미애 청와대의 손준성 비호 세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모두 8명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고요. 내일은 TV토론도 예정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를 전격 해체했다는 그런 속보도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의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후보 11명 가운데 3명이 탈락했는데요.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입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책임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2,000명씩 표본 조사를 실시해 결정했습니다. 당원 조사 20%, 일반 국민 조사 80%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위 자리를 놓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후보는 8명, 2차 경선부터는 진검 승부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후보들 간 TV토론이 줄줄이 예고돼 있죠. 국민의힘은 향후 레이스에서 그간 기대에 못 미쳤던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론을 원했던 모든 분들이 2차 경선에서 본격 토론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 가운데 2명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선정 테마는 텐션 업과 텐션 다운입니다. 먼저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첫 번째 인물, 텐션 업의 홍준표 의원입니다.
예, 예. 후보님께서 1등 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 컷오프만 안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겸행의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아니요. 이게 예. 사실 1차 컷오프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나는 2등만 해도 크게 만족합니다.
아, 지금 전략적
앞으로
발언으로
시간이 많으니까요.
홍 의원 겸손하게 서두를 뗐지만요. 언중유골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시간이 많다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겸손은 홍 의원의 스타일과는 그다지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슬슬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시간은 가고 홍준표의 시간이 왔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는데요.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이제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고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재도약할 만한 그런 호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야홍이네요, 그러면?
20, 30대가 인터넷, 그 뭡니까, SNS 놀이판에 만들어낸 말인데.
예.
그게 지금 유행이 돼 있죠.
근데 후보님, 무야홍보다 무대홍이 더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남은 건 이제 악재뿐이다. 자신의 상대는 더 이상 윤 전 총장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무야홍은 따놨고 벌써 본선 준비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아예 본선 상대를 고르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본선 상대로 이낙연 후보가 좋으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수월하죠.
홍 의원,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는데요. 이전 대표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낙연 후보는 그분이 정장고 토론을 하면 답답할 거예요. 토론을 해보면.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는 인파이트고 한번 툭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거든요.
홍 의원과 이 지사의 별명 한 명은 콜라고 한 명은 사이다죠. 홍 의원 말대로 둘 다 아웃복서가 아니라 인파이터 성향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콜라와 사이다의 승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미있을 겁니다.
아, 청취...
아마 예.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제가 나가면 시청률이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홍준표 의원 혹시 이런 장면을 기대하고 있진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병원에 액체 상태로 배치거든. 그리고
네, 첫 번째 인물의 마무리는 조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오마주 해볼까 하는데요. 톡 쏘는 한마디 던지고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에는 콜라. 콜라가 필요하다. 혹시 누군가의 막말이 청량음료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중독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
자, 주민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홍 의원이 텐션업이라면 반대로 최 전 원장은 텐션다운인데요. 출마 선언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하나요? 그런 상황이라서 왜 이런 지지율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유를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가 나라 사랑하는 건 알텐데 아는데 네가 사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불의에 맞서는 것, 단호하게 맞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 결기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여드리면 아, 국민들께서
지지율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인데요. 어젯밤 기습적인 결기를 보여줬습니다. 돌연 캠프 해체를 선언한 겁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느냐 아니면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하느냐는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합니다. 홀로 서겠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 전 원장 페이스북에 일종의 반성문을 올렸는데요. 정치권 입문 뒤에 주변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은 채 달려왔다고 털어놨는데요. 이제 혈혈단신으로 다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수석 쓴소리꾼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에 와서 이제 터득을 한 것 같아. 네. 내가 이거 이 기존에 국민의힘 사람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고 자기 캠프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최 전 원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배수진을 치며 승부수를 띄운 거겠죠.
오늘도 페이스북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죽을 각오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위기다라고 하는데 이 위기라는 건 윤석열의 중심을 자꾸 이야기가 나고 바이럴이 형성되고 논쟁이 되는 위기니까 근데 최재형 후보는 무풀인 상황이잖아요.
캠프 해체 이후에 홀로서기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안 대표는 TV 토론으로 꺾인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막판에 뚜벅이 유세를 진행했는데요. 나 홀로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었죠.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갈 건가?
미래로 나갈 건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1번, 2번은 과거입니다.
1번, 2번은 과거입니다.
3번은 미래입니다.
3번은 미래입니다.
당시 안 대표가 기울어진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지 못했지만요. 지지율 추가 하락은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최 전 원장의 결단도 이와 결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 전 원장 안 대표 말고 홍준표 의원에게도 한 가지 담고 싶은 면이 있나 봅니다.
그분 말씀이 이제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좀 부러운 측면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젊은이들이 그렇다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귀엽다 그런데요.
아, 홍준표 후보를
귀엽다 그런데 그 네. 귀엽다는 표현은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그거는 강한 호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좀 부러우세요? 귀엽다는 얘기를 젊은 층한테서 귀엽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도 이제 좀 귀엽게 보이긴 네가
굳은 결기와 귀여움을 무기로 지지율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쇄신에 성공해야 2차 컷오프 통과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텐션 업과 텐션 다운의 두 후보를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은 이 두 후보에게 초점을 맞춰 관전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텐션 오른 홍준표, 절치부심 최재형.
네. 자,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있으니까요.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이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맥락이에요?
네. 지난 1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서 한 말인데요. 이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이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큰 차이가 없다. 사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기업이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요.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대학생들이 더 첨단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오늘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했냐를 두고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청년들에게 할 말인가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평생 검찰 공무원으로 살아서 청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나라고 직격했는데요. 또 윗세대는 정규직, 평생 직장 다니면서 청년들만 비정규직으로 메뚜기처럼 평생 이직하란 말인가. 고용 안정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발언이라면서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사는 분 맞나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비정규직, 정규직 발언은 이제 어제부터 논란이 됐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손발노동 부분은 조금 전부터 이제 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발언이고요.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윤석열 총장 캠프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서 후보가 학생들에게 설명한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전혀 다르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해서 임금 격차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청년들의 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후보와 대학생들과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일부만 발췌해서 전체 맥락이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기사화되는 것은 지양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네. 자, 윤 전 총장이 오늘 1차 컷오프 통과 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SNS에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며 나는 가장 확실한 승리 카드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을 망쳤다며 규제 일변도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26번이나 남발하면서 국민의 주거를 위태롭게 했다. 현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악성 포퓰리즘을 쏟아냈고 급기야 나라 빚 천조 시대를 열었다. 이는 청년 등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것인데 참으로 못할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선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 이런 글도 덧붙였고요. 오늘 그 주민이죠.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승가도 홍준표, 이재명이 수월, 절치부심 최재형 캠프 해체 후 홀로서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후에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가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 네. 잘 챙겨요.
예, 알겠습니다.
토론은 내일이지? 네네.